VOA 세계뉴스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미군이 자국 영토에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호주는 16일 미국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미군의 추가 배치 등 미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증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특히 호주 북부 도시 다윈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미 해병 대위수가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호주에 배치될 미 해병대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호주 주둔 미군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체결하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받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측이 비난하자 이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영내 안정에 위협을 제기하는 극도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6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영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규범 적용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또 영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군함 전개를 늘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를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은 중국과의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같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전략은 대결이 아닌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초청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 기구는 과거 러시아 정부가 올림픽 등에서 자국 선수들의 도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대표단의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2년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적 선수들은 2020년 12월까지 러시아 이름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소속 선수 신분으로만 참가가 허용됐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리 또한 이 조치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받지 못하지만 개최국 정상이 초청할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6일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커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협정 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왕 상무부장이 오커너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협정 가입을 위한 후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CPTPP의 3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PTPP는 2018년 일본과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당초 미국도 이 협정 창설을 주도했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날 회의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집된 회의의 명칭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 이후 마련된 후속 회의입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럽연합 및 다른 파트너들과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적 합의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언을 담은 사설과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14일 개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영변 내 다른 움직임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월 3일과 9월 1일, 9월 14일에 촬영한 것으로 이들 사진들은 이 일대의 움직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은 알파벳 U자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8월 3일까지만 해도 이 빈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린 공터였지만 9월 1일엔 나무 등이 제거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9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빈 공간의 바깥쪽 부분에 외벽이 생기면서 양쪽의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고 비어있던 공간에는 건축 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14일 상태를 기준으로 지붕이 연결되면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단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공간이 약 1000제곱미터라며 이는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개의 원심분리기는 이 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25%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건물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초 이 건물은 2012년까지만 해도 남쪽에 위치한 긴 직사각형 건물 한 개동과 이 건물의 약 절반 크기의 건물 두 개가 북쪽에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였지만 2013년 남쪽 건물과 북쪽 건물들 사이에 큰 지붕이 세워지는 형태로 확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장되는 곳은 북쪽의 두 개 건물 사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시인했으며 2010년 지크프리드 해커, 미 스탠포드 교수에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우라늄 농축 공장이 해커 교수가 방문한 시설과 같은 곳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핵시설을 감시해온 민간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선 우라늄 농축 공장과 관련된 움직임 외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가동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선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대북 정책에 대한 재언을 담은 사설과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도주의 지원을 매개로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6일 북한의 핵 야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적들을 대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양식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말로 포문을 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이란, 러시아, 탈레반에 그랬고 이제는 북한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해 추가 도발과 과장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초기 검토도 꼭 정책이 되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어떤 지원도 김씨 왕조를 바치고 있는 북한 특권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를 받아낸 뒤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만을 가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속임수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에게 갈취당하는 것보다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1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도래하고 있는 북한발 위기를 진정시킬 간단한 선택지가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차석자는 미국의 산만함과 북한의 무관심으로 북한 문제가 정체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모두 피한다는 외에 당국자 누구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박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임기 첫해에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차석좌는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김정은은 핵폭탄 제조를 위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 실험을 통해 순항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려는 목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이 같은 상황에 대개 추가 제재를 가하라는 답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는 워싱턴에서 좋은 정치의 소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답은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이 현재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에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발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나 식량을 주는 것이 비핵화를 우회하는 것 같아도 여러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북 지원 경향이 있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외교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다음 핵 위기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14일 개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지켜봐야 할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총회 개막 일주일 뒤 시작하는 이 연설에서 북핵 문제 등을 언급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첫날인 21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화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3년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2017년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지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과 2019년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당시 분위기를 반영한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각국 정상들의 연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현장 연설과 화상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한국과 영국, 브라질 등 100여 개국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연설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던 북한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7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5년 리수용 전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자로 나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를 찾아 연설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6회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매년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올해도 핵을 포함해 군사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을 앞두고 제출한 여러 문건을 통해 북한이 연관된 다양한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과 관련된 지난 7월 1일자 사무총장 보고서에 한반도 상황을 명시하면서 2020년에 남북회담 혹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추가 회담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실시한 열병식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큰 이동식 액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새로운 무기들이 공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1위원회도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 등이 포함된 결의안 등이 발의돼 각국의 표결을 거쳐 결의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핵과 관련된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 총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건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선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한 뒤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는 또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난 2005년부터 채택해왔는데 올해도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뷰인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순항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15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동맹의 방공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 순항미사일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거리 1,500km로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면서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가벼운 탄도를 순항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기술을 가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매체들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전략적 무기라고 언급했지만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야망에 담긴 선언들이 실질적 진전이나 다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되며 시속 750km 타원 및 팔자형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초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순항미사일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순항미사일이 동맹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사일 전력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외부 위협 억제를 강화하며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홍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 규모와 탑재될 탄두 종류나 정밀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6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were trying to, you know, signal that they're continuing to advance their missile program, you know,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anctions and such, probably trying to, you know, to show that this is adding to their deterrent capability.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량에 순항 미사일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에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이 한국의 목표물이나 한반도 근처에 주둔해 있는 미 해군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망을 개선하고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담화로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가 한층 더 꼬이는 양상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한 데 이어 열차를 이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비난 담화를 낸 데에 대해서도 한국통일부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을 지킬 것을 강조했을 뿐 청와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되살리는 데 주력해온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을 맞아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반발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평양 남북 정상 공동선언 3주년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려는 시점에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암초를 만난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3년 전 그날에서 어찌 보면 그대로 멈춰선 채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미한이 공동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자위력 확보 차원으로 정당화한 것은 사실상 추가 무력 시위를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이 도발이 아니라 당 대외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위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전술 핵무기 개발 차원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임기 말이라는 바로 딜레마입니다. 임기 말에 이 북한 문제의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기 대선 구도가 지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북한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북한은 또 나름대로 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기를 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현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남북 간 군비 경쟁이라는 틀에 묶어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치밀한 선전술의 일환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SLBM을 쏘고 하는데 왜 북한한테만 자기의 방어를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에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거는 남북 간의 일종의 안보 딜레마에 따른 그런 군비 경쟁이다라고 갖고 가는 셈이죠. 그러면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이딴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은 북한으로 하여금 예민한 반응을 낳을 수 있다며 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이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동북아 군비 경쟁, 미중러 전략 경쟁,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한층 좁힐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주요 방안으로 삼아온 남북철도협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철로를 활용해서 핵무기가 장착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향후 철도 연결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을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국내적으로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되 내년 2월과 3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관계 파괴를 언급하면서도 자신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기조로 선택했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는 신중하게 그래도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한국이나 미국이 자체적인 무기 증강 계획에 따라 또는 북방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꺼집어내서 이제 실험을 하든 아니면 이제 성공을 발표하든 이렇게 이제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응을 하는 방식 또 그걸 명분 삼아서 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순대적으로 도발하는 방식은 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가 향후 남북관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외관계 고립과 경제위기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북한의 백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와 안전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국과 한국 말고는 마땅히 지원해 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UN의 보고서 작성을 중국이 방해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5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제재와 관련해 한때 단합했던 UN 전문가 패널을 중국이 방해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혈맹인 북한을 도우려 하고 미국과는 갈등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중국 측의 방해에 대해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 패널이 이달 중 공개 예정인 보고서에 북한 정권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전히 위장회사를 이용하고 선박의 소속을 감추며 이전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전술을 계속 사용하는 등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기를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중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문의에 형식적인 대답만 내놓음으로써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선박들의 제재 회피 의심 행위 등을 포함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전문가 패널의 중국 측 전문가가 동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의 주권과 타이완의 지위 및 표기 문제 등 북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문제로 반대하는 주석을 보고서에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16일 BOA에 중국은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의 제재 중 상당수의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음에도 처음부터 이런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Making sure that UN sanctions are not fully implemented.
루제로 전 국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기껏해야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금지돼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의 핵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미사일 운반용 차량, 사치품 등을 팔고 북한에 석탄과 광물을 구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중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찰 국가에서 의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이 유엔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면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 금융과 선박, 상업 활동 등을 더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관계와 상관없이 중국 자체가 유엔 제재 이행 문제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협력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 problem when it comes to
루제로 전 국장은 중국은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 퍼져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2016년과 2017년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이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루제로 전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에서 9월 셋째 주 금요일은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를 기리는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전쟁 등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9월 17일을 국가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이런 내용의 성명에서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에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진 빚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포로로 잡혔던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여전히 실종된 이들의 가족을 위한 답을 찾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임무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전쟁에서 실종된 미국인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점령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적이며 미국 가족을 대신해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군인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은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이날로 선포합니다. 미 의원들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기념하며 실종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다호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의원은 14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과 냉전, 걸프전쟁에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은 8만 1,60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은 DPA에 따르면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의 75%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고 이 가운데 4만 천여 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 미군 유해 송환과 신원 확인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PAA는 올 들어 100명 이상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PA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필요한 기록 적금과 관련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담은 우리의 영웅을 지부로 데려오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A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경우 1982년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600명이며 7,556명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실종된 미군은 약 7만 9천 명이었고 이 중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7만 2천 명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의 경우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500명 이상이고 냉전 시기 옛 소련과 중국,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에 참여했던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126명입니다. 특히 한국전 실종 미군의 경우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DPAA는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하비스톰스 소련의 신원이 확인돼 지난 7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정됐습니다. 2018년 북한이 넘긴 상자에서는 또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전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이 지난 3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한국전 참전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208개 상자를 송환했고 국방부 소속 과학자들은 이 상자에 최대 400명의 유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에서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총 33차례 실시해 229의 유해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25일 미국은 안정상 이유로 북한에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DPAA는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DPAA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DPAA와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will be at the ready to pursue that opportunity as we have and whether that's research, whether that's
맥키고 국장은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과 관련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며 연구든 현장 조사 혹은 현장 발굴이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방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미 국립 육군 박물관은 미국의 육군이 싸웠던 모든 전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시관 가운데 한국전쟁 전시관을 장양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 육군은 1775년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습니다. 미국의 군조직 가운데 245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 육군을 기리고 알리기 위한 미 국립육군박물관이 지난 11월 미 동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아에 개관했습니다. 3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세워진 17,187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은 미 육군의 역사와 현재의 역할을 한 곳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자료들을 갖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전쟁 등 미 육군의 주요 활동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국가를 건설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 육군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육군의 인도적 임무와 군대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의료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3개 주제의 공간으로 나뉜 육군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군인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장에서 싸웠던 약 3,300만 미군의 봉사와 희생을 기록으로 남겨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박물관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현관 안쪽에 탁 트인 넓은 공간인 로비의 바닥에는 노란색 띠로 둘러싸인 원형의 육군 엠블렘, 즉 육군 문장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비에 서 있기만 해도 육군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육군 문장 중앙에는 날개를 편 독수리가 성조기 문양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육군의 힘과 방어 의무를 상징합니다. 또 육군의 도구인 총검, 대포, 포탄과 박격포 등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육군을 의미하는 북과 북채도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비와 연결된 병사들의 이야기에는 시대별로 공적을 세운 군인들의 얼굴과 업적을 각각의 기념비로 세웠는데 바로 이 박물관의 대표적 전시물입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지나 점차 어두워지는 전시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미 육군의 역사와 군인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1607년부터 1835년 시기에 미 육군 활동을 전시한 나라를 세우다 전시관을 시작해 민족을 지키다, 해외 국가, 글로벌 전쟁, 냉전, 세상을 바꾸다 등 6개 주요 전시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장과 가상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공간 중 가장 중요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다섯 번째로 자리한 냉전 전시실로 들어가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전시관이 좌우로 갈립니다.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첫 전시물은 중앙에 위치한 군용차 지프로 한국전쟁을 위해 군용 지프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는 3명의 한국전 참전 미 육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헨리 제이콥 상병, 조지 짐머 중위, 토마스 호너 중사의 사진과 기록 등을 보고 그들이 남긴 증언을 관람객이 전화 수화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950년 3월 기초훈련을 받은 후 전투 의무병으로 입대했다는 제이콥 상병은 장진호 전투에서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The Chinese started coming around all over the place. I heard an explosion behind me and something had whacked me real hard. And blood started running down my back. I rolled over and I fell where these Chinese 중국 병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폭발음이 들리던 순간 무엇인가 뒤에서 세게 때렸고 등을 타고 피가 흘렀다고 증언하는 제이콥 상병. 그는 당시 20m 아래 지뢰밭으로 굴러 떨어졌고 미 해병대를 만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edic looked at me and he said,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Shrapnel wound was about 10 or 13 inches long, and all the material from my clothing had gone into the wound.
30cm 가량의 파편이 몸에 박혔고, 당시 의무병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포병 장교였던 조지 짐머 중위는 사격지휘소 야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밤 9시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증언합니다.
I answer the phone to hear these words. The flak has started. The words were almost obscured by the background sounds of large explosions. Its message given, the line went dead.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규모 폭발음 때문에 말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곧바로 전화가 끊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무전기를 켰더니 조 클라인필드 중위가 수백 명의 적의 보병이 포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Lieutenant Joe reported that the placement of the flares was just fine. By their light, he described hundreds of enemy infantry spread out running across the narrow valley toward the base of his hill.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목소리를 재현한 음성 파일 외에도 주요 사건들 속에 담긴 미 육군 병사들의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전시관의 왼쪽 벽에서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의 주요 사건을 육군 병사들의 사진과 함께 펼쳐놨습니다. 단장의 능선 전투가 벌어진 1952년 8월 10일 적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터널에서 작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 속에는 빛이 새어들어오는 굴 속에서 총을 들고 땅 위를 바라보는 서너 명의 미군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34개월간 수용소에 있었던 에드문드 릴 중령은 정전협정 직후 포로 교환 시 자유의 몸이 됐으며 군복무를 이어가다가 1975년 2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우리 중 5명이 헛간으로 끌려가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증언이 적혔습니다. 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이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도 전시실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의 주요 사건을 육군 장병들의 증언과 종군 기자들이 찍은 30여 장의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다른 쪽에는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와 기기, 군복 등도 보입니다. 또 당시 미 언론 뉴스 보도를 묶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은 한국 전쟁의 시작과 정전협정까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미한동맹을 혈맹으로 만든 한국전쟁을 소개하는 미 육군 박물관의 웹사이트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를 잿더미에서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수많은 국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 잠재적 공격을 저지하는 방어선을 점령했고 미군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부터 약 38개월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178만여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그 가운데 3만 6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5만 4천 명이 넘고 부상자는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 양덕 아침 14도, 낮 27도, 신해주 아침 17도, 낮 28도, 구성 아침 16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강계 아침 14도, 낮 26도, 희천 아침 15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상해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28도, 개성 아침 17도, 낮 28도, 하리원 아침 16도, 낮 28도, 신계 아침 15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8도, 낮 25도, 장전 아침 17도, 낮 25도, 평강 아침 14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5도, 낮 26도, 장진 아침 8도, 낮 22도, 성진 아침 14도, 낮 25도, 김책 아침 15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10도, 낮 24도, 김영건 아침 7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9월 18일 토요일 BOE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E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20년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들과 미군, 정보 요원들은 미국 시민과 미국을 도운 아프간 주민들, 그리고 여성, 어린이, 소수민족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대 수송작전을 통해 12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대피작전을 펼쳐 5,5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미국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출국 마감 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get them out if they want to come out. Secretary of State Blinken is leading the continued.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이 대피를 원하면 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인과 아프간 파트너 또 외국인 출국을 위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프간 공항을 다시 열고 육로 확보와 탈출을 돕고 또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러 집단 ISISK가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공격을 가한 범인들에게 미국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임무는 2001년이 아니라 2021년과 내일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mainta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n Afghanistan and other countries. We just don't need to fight a ground war to do i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곳에서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지상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평선 너머의 전쟁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군이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고 테러 분자를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년 된 전쟁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희생을 마치면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보다 안전하고 링컨 대통령이 말한 최고의 헌신을 기리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미군이 자국 영토에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호주는 16일 미국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미군의 추가 배치 등 미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증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특히 호주 북부 도시 다윈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미 해병대의 수가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호주에 배치될 미 해병대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호주 주둔 미군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체결하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받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측이 비난하자 이를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발족하며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프랑스 측이 주미 프랑스 대사 소환이라는 카드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프랑스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대사 소환 조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과 호주가 발표한 이례적으로 심각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어 지난 15일 미국이 호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동맹과 파트너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 프랑스 외교관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프랑스 관계의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2016년 프랑스와 4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맺었지만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되면서 프랑스와 추진하던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북부 인권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며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의 폭력 사태로 수백만 명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재무부가 국무부와의 협의하에 에티오피아의 위기에 책임 있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사태에 개입된 개인과 기관 역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에티오피아의 위기를 확대하거나 혹은 휴전을 막거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물품 지원을 방해하는 활동 등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16일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커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협정 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왕 상무부장이 오커너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협정 가입을 위한 후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CPTPP의 3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PTPP는 2018년 일본과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당초 미국도 이 협정 창설을 주도했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날 회의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집된 회의의 명칭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 이후 마련된 후속회의입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럽연합 및 다른 파트너들과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적 합의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18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